예, 이제 신명기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뭐 공부하기 전에 39번 저기 내년에 어제 회의를 교육부장님하고 우리 소공목 제지 편집팀이랑 회의를 조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통독 성경을 공부하는 거를 본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미사 때도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 오전 미사 때 제일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전달해서 미리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독을 본당 차원에서 이제 해 나가고, 뭐 아울러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는데 매달 주부의 그 분량이 실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범위는 모세오경입니다. 내년 1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읽을 책의 범위는 5권, 오늘 배우는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이 내년 1년의 범위고, 그래서 주부에 매달 그 달의 분량이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신명기까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분량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나가면 그 달 동안 그걸 갖다가 통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많이 하실수록 좋죠. 그럼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강의 듣고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하시던 책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뭐 그 얘기까지 안 했으면 한 5분 정도, 발표를 한 5분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그 정리하는 그 용지는 아마 또 교육성경부에서 만들어서 비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뭐 종이로 사무실에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제출하시거나 하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정도에 그 본당에서 그렇게 숙제를 하신 분들 전체 모임을 가지면, 예, 나오셔가지고 나오시면 그때 수요일날 나오시면 그 숙제한 거 제출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15분 정도, 노래 성가를 15분 정도 부르고 15분 정도 일정 분량을 통독을 하고 이제 한 시간 정도는 그 여러분들이 숙제해 오신 걸로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 각자 그룹별로 나누기를 1인당 5분 정도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뭐 한 대여섯 명이 한 주가 된다 치면 그렇게 나누기를 하고, 그리고 나누기 한 가운데서 대표 한 명 뽑아가지고 이제 조별 대표자들 발표, 전체 발표 또 하고, 제가 듣고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 정리해드리고 발표문 중에 또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으면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모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번 정도 이렇게 하고, 내년 마지막 달 11월 정도 돼서 이제 그렇게 숙제를 최소한 몇 번 하신 분들이 이상으로 해가 자격을 들여서 그 성서대회를 갖다가 이렇게 개최하고, 예, 같이 어울리고 뭐 선물도 드리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독 성경 공부를 하는 거는 혼자서 하셔도 되고 또 그룹을 만들어서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모여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여서 하셔도 되고, 저는 혼자서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면 혼자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정리를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그달 모여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주일 미사 때 공지를 한 두 번 드릴 거고, 이제 주부에 그 분량과 모임 날짜를 이제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본당 차원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가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지금 신명기라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민수기를 보면 도피성읍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5장, 민수기 35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성읍을 도피성읍으로 삼아서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것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또 3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철기시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대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청동기 때까지는 군대라는 게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그 아주 지역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철기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 군대 세력이 어떤 시족과 부족 단위를 넘어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 세상은 약육 강식의 형태로 거세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자료는 아주 미약한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역사학자들이 파고 들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무덤의 형태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청동기 시대 주된 세력이었던 그 종교는 그러한 시대에 저항하기 위해서 도피성읍을 만들게 되죠. 이 청동기 시대 주된 세력이 종교가 약간 밀려나게 되는 모습은 구약 성산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죠. 판관기 때는 그 판관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심지어 그 판관이 사제일 때도 있었죠. 사무엘은 그 사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산당에서 제사도 드리면서 마지막 판관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와 그 지도자가 거의 붙어 있었다면 이제 그러니까 훨씬 더 영적이었던 거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지혜로운 분을 그나마 이제 지도자로 내세웠다면 철기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힘이 센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양새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 없. 사무엘이 잘 생겼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아무 얘기 없습니다만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키가 작았다, 못 생겼다 이러지 않죠. 훤칠한 청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 왕으로 뽑힐 때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잘생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 될 만한 체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지도자의 본질이 지혜로움에서 영적임에서 그 물리적임으로 건너가는 모습들을 구약 성서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청동기 시대의 사회상과 철기 시대의 사회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성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를 막 이렇게 파헤쳤을 때 그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그 인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문화 문명권이든지 간에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그 혼란 속에서는 이러한 어떤 격변이 이러한 전환점이 어떤 시대에나 다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청동기 시대의 주된 세력이었던 영적인 그 중심의 단체들이 이제 그러한 철기 시대의 어떤 잔인한 자기들이 볼 때는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이전에는 힘이 아니라 어쨌든 그 영적인 것으로 지혜로움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철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죠. 아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세상이 이러다가 멸망하겠지라는 생각까지도 했겠죠. 그 총포가 발견됐을 때도 그렇고 또 뭐 산업혁명이 엔진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막 그 어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었을 때처럼 그때도 노동자들이 일어나서 막 간의 수고 받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이제 가서 막 그 공장의 기계를 부쉈다고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런 시대 전환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도 그런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큰 어떤 변동의 시기가 있었고 그 변화가 구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판관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적인 그 흔적이 바로 도피성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철기와 청동기로 시기를 이렇게 뭐 두 부자를 뜻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두 개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시족 단위, 부족 단위의 이 소공동체 사회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잘 많이 남아 있었던 게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 그죠?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예, 유럽 애들이 들어왔을 때 걔들은 기록을 많이 했으니까 인디언들의 삶을 얘들이, 백인들이 되게 기록을 많이 해뒀잖아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걸 보고 이 청동기 시대 사람, 물론 인디언들은 철기를 쓰고 있었겠지만 그런 모습들 그나마 좀 또 볼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평등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했는데 공동체의 삶,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훨씬 민감했는데 철기 시대는 이제 시족과 부족 단위 넘어서 나라가 훨씬 더 큰 형태의 나라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잉여재산이 생기게 되는 거죠. 농기구가 아주 발전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는 재산이 생기고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재산을 덜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계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급이 생기고 또 능력에 따라서 왕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대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평등이 무시되고 차별이 이전보다는 일상이 되는 사회가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판관기를 보면 부족들 사이에서 서로 평등하게 되게 살라고 하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면서 그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백성들이 그 계급 안에서 착취를 당하는 모습들, 물론 뭐 이집트 사회 안에서도 구약의 그 다윗 이전에 정동기 문화 안에서도 그런 게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집트 사회에서는 여전히 철기를 발견하지 못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집트는 원체 그 밀 생산량이 높았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고 그 물의 범람이 아주 일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좋았고 잉여재산이 생기다 보니 또 그런 계급사회가 일찍 발생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단지 정동기와 철기로 이걸 갖다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은 이 부족 동맹 사회의 평등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구약은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 평등이라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민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능했던 평등이기도 하고요. 여튼 철기가 나오면서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 무기를 손에 쥐고 이전 시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쉽게 사람을 죽이게 되죠. 이전에 막 이제 나무로 몇 번 쳐야 막 죽으면 철은 이제 뾰족하게만 한번 찌르면 죽는 거죠. 총포 때도 마찬가지고 뭐 철기는 가까이 가서 찔려 죽었는데 총은 멀리서 쏴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 엄청난 충격들이 총포가 발견됐을 때처럼 정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에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잔인해져 왔겠죠. 사람을 쉽게 죽이게 되면서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총포가 발견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륙을 건너가게 되죠. 대륙을 건너가게 되면서 유럽에 몇백 명도 되지 않는 그 한 100명, 200명의 스페인 군대가 남미의 전 부족들을 몰살시켜버리죠. 총포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동기 시대도 그랬을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철기를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철기가 없었던 유다인들은 사실 초반에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땅을 뺏기게 되면서 왕을 이렇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피 성읍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러한 잔인한 사례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겁니다. 정동기 시대의 마지막 저항이었죠. 그래서 이 도피 성읍에서만큼은 이전의 종교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지켜지길 바란 겁니다. 이러한 도피 성읍의 모습은 성서에서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이 도피 성읍과 똑같은 모양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역사선지, 중국 역사선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소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소도라고 부르는 그 성읍에서는 도망자들이 이 성읍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그 도망자를 잡아가거나 죽일 수 없게 했다라는 기록이 어느 역사서에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동기 철기에 넘어갈 때 이 가치관의 어떤 혼란과 이전의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는 도피성읍 소도의 모습이 그 공통된 문화권에서는 거진 다 남아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읍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 모습 안에서 영적인 신념을 잃지 않고자 하는 집단의 바람이 담긴 장소, 그래서 레위인들의 성읍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읍은 복음의 시선에서 본다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자가 고의로는 아닙니다. 실수로 죽인 사람만 아닙니다. 죽인 자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성읍 안에 있는 한은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읍은 레위인들의 땅에 대한 상속분이었다고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도피성읍의 개념이 복음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용서라는 의미로 성화되고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동시에 왕권에 대한 종교적인 견제가 필연적이 되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집단이 등장하고 성장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와 함께 그렇게 볼 때 왕정시대와 예언자 시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철기시 때부터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의 권력은 영적인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국 물리적이므로 또 더 세속적인 똑똑함으로 머리 좋은 놈이 힘센 놈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지만 종교는 그걸 계속 견제하는, 그건 다 너의 것이 아니야. 니만 똑똑한 게 아니야. 서로 나누는 거야 라고 계속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이 종교 역할. 그래서 두 가지 다 사라질 수가 없는 인류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왕정시대 위안제시대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레위 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왕정시대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고, 기존의 레위 사제 집단과 레위인들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에서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난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예언자 집단을 형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바깥에서 이제 하느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권력의 바깥이라기보다는 이제 권력에 대항해서 권력의 한편으로서 영적인 아주 그냥 순수하게 이전에는 그 권력과 세속 권력이 함께 있었다면 분리된 상태로 이 영적 권력의 사람들이 세속 권력을 계속 견제를 하면서 백성들을 보살펴라, 욕심대로 통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본격적인 시작이 열왕기에서 엘리야 예언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열왕기 이야기는 이제 내년에 역사서 들어가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 이제 신명기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인 역사서, 신명기계 역사서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